며칠 전에 한국의 분당이라는 이 도시에 위치한 한 김밥집에서 이 김밥을 사 먹은 약 한 200명의 이 손님들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식중독에 걸린 환자들은 김밥을 먹은 후에 심한 복통과 이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 이제 식중독에 걸린 걸 알게 되죠. 문제는 김밥에 들어갔던 그 계란이 원인으로 밝혀졌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김밥을 사실 먹었지만 사실 그 중에 그것을 먹으면서도 김밥에 문제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중독 걸리는 분들 대부분 보면 음식을 먹을 때는 사실 눈에 볼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이미 그 안에서 그 식재료가 좀 부패되고 이게 좀 변질돼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식중독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몇백 명이 먹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하나 먹어도요, 무엇 하나 이렇게 잘못된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잘못돼도 우리 몸에 큰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이걸 조금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요, 사실 신앙생활도 눈에 보이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한 가지 중요한 요사를 간과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도 식중독에 걸린 것처럼 크게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가장 더욱더 핵심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좀 그런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겉으로는 정말 그럴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만 속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려 했던 그런 위선적인 아주 가식적인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1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요 숨기지 말고 나팔 소리처럼 크게 외쳐서 그들의 죄악을 자세히 알려줘라, 명확하게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경건해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 뜻 알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 지금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글 성경 좀 읽다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있구나, 이러한 느낌으로 2절을 읽을 수가 있는데 사실 2절은 겉으로는 너무 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2절 눈으로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도 아, 이스라엘 백성들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상은 겉으로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겸. 이렇게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입니다만 겉으로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 알기를 즐거워하는 백성 같아요. 막 어떤 그 집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면 맨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맨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삶을 보여서, 야, 진짜 세상에 저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구나, 저분 참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실상 그게 다 가식이고 그게 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참된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일종의 쇼였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새벽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유가 우리가 주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도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월십이 영어 이름으로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서브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욕심을 탐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전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지 우리의 어떠한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직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진짜 기독교가 뭔지 아직도 모르는 것이고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탐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원 가서 아무리 뭐 3일, 4일 금식하면서 막 기도한들 그 안에 기도 제목이 결국 자신의 탐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 제목이라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 사람이 비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고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교리적인 그것을 믿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하나의 부분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죠. 이 믿음과 함께 이제는 인생의 주인이 어떻게 바뀌어요? 나에서 예수님으로. 이 바뀌는 자리 전환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 회심, 구원이라는 이 말은 모두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로 변화한 사건을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유년부 아이들 초등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을 가르쳤던 그런 시절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내용 우리 그 유치원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에게도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고 기본인데 주일학교 때 배우는 내용인데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도 아직도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로 바뀌지 않았다면 정말 신앙생활 허투루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래서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맨날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 앞에 제사드려요. 맨날 예배드려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근데 그 삶의 중심에는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좀 이뤄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런 게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좀 잘 섬겨서 좀 부자 돼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꼬셔가지고 나한테 조금 좀 이익이 돼볼까, 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헛것이라는 거죠. 진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모습도 나오는데요 심지어 이들이 금식하는 것도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렇게 여러 날 금식했는데도 하나님이 자기들의 그 탐심을 채워주지 않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 불평을 표현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원 와서 일주일 동안 금식했는데 왜 이거 안 들어줘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금식도 안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원하는 바 이거는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불평과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우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셨어요? 아니요. 이들이 구하는 게 죄다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탐심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기쁘기 위해서 구하는 금식. 하나님 볼 때 이거는 별로 옳은 방향이 아닌 거죠. 신앙의 본질과 목적은 여러분 이미 주기도문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 늘 그거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근데 반대로 하나님 내 뜻, 하나님 뜻 말고요 내 뜻을 이루어주십시오. 고집부리고 있는데 사무엘상 말에 의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말하면서 고집부리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전보로 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정확하게 쓰여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은 괘씸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들의 금식을 책망합니다. 자, 3절 중반에 보라부터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부터 5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3절 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5절이요.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자, 3절로 다시 올라가서 보세요. 3절 후반절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금식을 책망하시는데 3절 후반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이 표현 보이시죠? 요즘에 이 오락이라는 단어가 우리 그 컴퓨터 뭐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거 그런 걸 오락이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 당시에는 무슨 오락이 있었나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오락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오락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오락은 무엇이냐? 경제적인 이익을 얻도록 하는 그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해서 주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십시오. 이게 금식의 본질적인 그 기본 자세잖아요. 그런데 금식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사실 어떻게든 부자가 되어보려고, 어떻게든 잘 살려고, 어떻게든 성공,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고 있고 금식하면서도 실제로 오락을 찾아 얻으며 경제적인 활동에 엄청 부지런한 거죠. 그리고 이 3절 후반절 보면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자기 이 노예들, 자기 집에 있는 지파인들 쉼 없이 굴리면서 일하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막 야근 시키고 주말에 주일도 막 이 직장으로 불려다가 일해 막 이렇게 쉼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너무 괘씸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모든 걸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금식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까지도 자기의 그 수종 들게 하려는 그 마음이 너무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거죠. 자, 4절도 보시면요, 금식하면서 이 사람들 다투어요, 싸워요, 악한 주먹 다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 금식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정의를 이뤄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 불의가 가득합니까? 주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지금 아닌 거죠.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 요거 들어주셔야 돼요. 자, 하나님 준비되셨죠? 이제 나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도구화하려는, 하나님을 자꾸 자기의 우상화하려는 거죠. 그게 자, 5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금식하는데 이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아니, 너희가 갈대가 숙인 것처럼 머리 숙이고 있다고 해서, 몸이 까칠까칠한 그 굵은 배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 먼지, 이 땅 흙먼지 있는 그 재에다가 너희 무릎을 꿇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거 너희 금식이라고 받아주겠느냐? 내가 이거 금식 같지도 않은 금식을 너희가 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나를 향해서 우리가 금식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줘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줘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것은 내가 원하는 금식이 아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제 조금 이제 몇 달 지나면 날씨가 딱 추워질 딱 시즌 되면 이제 수능 100일이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이제 11월 달 되면 이제 수능 탁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국이 지금도 뭐 수능 하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수능 시즌이 되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광경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절에 가시면은 수능 시즌에 그 수능생을 아들 딸로 둔 어머니들이 와서요, 이 불상 앞에다가 방석 좀 폭신폭신한 거 하나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다가 108번 절합니다. 108번이라는 그 숫자는 불교에서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번뇌, 고통이 총 108가지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겨내기 위한 게 108배잖아요. 그럼 왜 108배를 왜 합니까? 어떤 사람은 200배, 300배도 해요, 절을. 근데 그거 다 하고 나면 온몸에 이 정말 이 얼굴에 송글송글 막 땀이 나고요, 온몸이 그냥 다 젖어 있어요. 그냥 몸도 이 티셔츠도 완전 다 젖어 있고. 왜 그래요? 자기 자식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그 어머니들이 불상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절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절 다 끝나면요 정말 그 자리에 털썩 그냥 누워버려요. 너무 힘들어서. 예. 여러분 수험생을 둔 어머니들 나이가 뭐 40대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아이를 좀 늦게 낳으면 좀 50대 이상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 자리에서 여러분 200번 300번 절하는 거 하면 그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풍경이죠. 예. 그럼 불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거 보면 정말 지극정성이요, 지극정성.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가를 보면 결국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기본적인 그런 탐심,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밖에는 없어요. 제가 뭐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한다면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욱더 지극정성인 모습으로 저렇게 우상 앞에서 절하고 있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하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는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목표와 또 갈망하는 바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 바로 이 부분에서 타종교랑 완전히 구분되는 거죠. 기독교 신자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욕구를 채우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실현하는 것, 내가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그 목표, 그 꿈을 이루는 것, 우리는 사실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전에 내가 정말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게 다 배설물같이 여겨지는 것, 이게 기독교의 고백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게 와서 주님 앞에 오늘 필요한 것 구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 주기도문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 주님 앞에 구하는 것 맞아요. 뭐 불상 앞에서 어머니들이 불교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기도했으니까 우리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안 되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다 좋아요. 우리도 그렇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의 본질적인 목표가 단순히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그 대목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주님, 저 고통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거죠. 가장 핵심인 거고. 오늘 금식하는 이 사람들, 나중에 신약시대에 가면요 바리새인들 등장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두 번도 금식 안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일주일에 두 번 금식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네, 요즘에 그 목회자들 가운데서도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금식하는 분들 찾기도 힘들어요. 네, 제가 여태까지 딱 한 분 본 것 같아요. 뉴욕 그 베이사이드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일주일에 딱 월요일은 매주 금식하거든요. 아, 참 대단하세요. 그렇게 하루에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정말 이 날짜를 길게 잡아놓고 금식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괴롭게 하면서. 근데 그 모습이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괴로움은 괴로움대로 금식하면서 봤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이 아니라면 너무나도 불쌍한 거죠. 자, 우리도 그런 우를 범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왕에 열심히 하는 거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 6절과 7절을 보면서 우리가 볼 텐데요. 제가 좀 핵심을 이야기 드리면,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 참된 금식의 모습은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참 이게 너무나도 기독교의 놀라운 특징이죠. 자,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당시에는요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이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게다가 수년간 거듭된 흉작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이미 농경지 다 빼앗기고 포로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은 뭐냐면 그 포로되고 노예된 너희 동족들 다시 풀어줘라, 자유롭게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너희 형제들 착취하지 말아라, 억압하지 말아라, 그들 밥 굶으면 굶고 있으면 가서 먹여줘라, 그들 입을 것 없으면 너 가지고 있는 옷 벗어줘라, 그리고 또 추운 날씨에 밖에서 떨고 있는 사람 있으면 내 집에서 하룻밤 재워줘라, 그리고 가까운 친척 중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 외면하지 말고 도와줘라. 이게 진짜 내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주님 이거 말씀하셨어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한 가지 참 주의해야 할 건 뭐냐면요, 하루 종일 말씀 보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경건한 사람 같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말씀 안 보고 하루 종일 기도 안 하고 그냥 짧게 기도하고 짧게 말씀 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실제 그 삶을 들여다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기의 하루의 시간을 헌신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또 도와주고 주변의 이웃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경건한 사람 아니겠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만큼 하루 종일 성경 보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하루에 세 번씩이나 시간 내서 기도하러 오는데, 근데 예수님 앞에 가장 책망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고 있는지 좀 다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요, 맨날 그 집회만 따라다니는 그런 성도님들 유형도 있거든요. 여기 어떤 유명한 목사님 온다면 여기 집회 가고, 여기 유명한 목사님 오면 여기 집회 가고 막 하면서 그냥 집회 돌아다니라고 팔도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좀 기독교가 변질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은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뭐 받은 말씀과 은혜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것에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너무 그 이 예배의 자리에만 머물러 보면 마치 그 변화산 위에서 그 베드로가 주님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장막 짓고 살겠습니다, 그것과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산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사람들 섬기고 돌보는 것, 예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8절 9절 오늘 마지막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불을 지질 때에는 말하기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육체적인 치료와 주님이 신속한 치유를 주세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존귀케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참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받을 복을 딱 두 마디로 정리하고 있는데, 물된 동산 같다, 딱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앙과 환란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분명한 복이 있어요. 그렇지만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바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달라. 하나님 준비되셨죠? 주님 이제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게 과연 우리의 기도의 목적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또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늘 극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하루 종일 그냥 교회에 앉아서 생활하는 것이 주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회 밖에서 제대로 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나눔과 섬김과 희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행함과 실천 없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유익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볼 때는 번지르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구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저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모습은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밸런스를 잘 맞추는 그런 신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열심히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도 열심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랑과 나눔과 위로와 섬김의 삶, 참된 이웃 사랑의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주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